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한국에서 제가 몇 년 지냈던 포항에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또 수능 시험 일주일 연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포항은 제가 고등학교를 다녔던 곳이고 또 군생활 또 복무를 했던 곳입니다. 심지어 저는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또 2개월 동안 겨울에 99년 겨울에 경비도 했었습니다. 조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것은 이 사실 지진 그 자체뿐 아니라 사회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에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좀 덜하지만 또 어떤 나라에서는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또 약탈과 살인과 방화와 또 뭐 온갖 추악한 그런 죄악들이 펼쳐지는 거죠. 치안이 아주 무너져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이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더 악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나보다 남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살신성인의 모습이 간혹가다 나타나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버리고 희생시키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가슴 아픈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세월호 사건 등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그런 무책임함이 얼마나 참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신학에서 인간론을 공부해 보면 인간론은 처음부터 사실 죄론입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었죠. 사실 죄를 뺀 인간은 신론에서 다루면 끝입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냥 하나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나오고 끝이거든요. 근데 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 죄론을 연구하느라 이제 인간론을 더 이제 공부하게 되죠.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들을 아주 미니멈 수준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뭐 컴퓨터 바이러스 이런 말은 처음에 참 생소한 개념이었습니다. 컴퓨터도 감기 같은 바이러스가 걸리나 뭐 이런 생각을 사실 뭐 우스운 일이지만 잠깐 해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사실 제가 좀 물어봐서 알고 보니까 사람이요 마치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악성 파일을 만들어서 일부러 집어넣는데요, 컴퓨터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그것을 흘려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멀쩡한 몸에 병균을 집어넣는 것처럼 컴퓨터에다가 악성 파일을 일부러 누가 만들어서 심어넣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전형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고 해하는 그런 것을 하면서 즐기는 것, 그런 게 죄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교육시키고 계몽시키고 기술을 발전시키면 우리의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상승해서 점점 더 유토피아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크게 배운 것이 이제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그 직전에 사실 너무너무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고 있었고 이대로 가면 우리는 이대로 그냥 천년왕국 가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이 교회도 신학계도 막 흥분할 정도였는데 사실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에서 이제 그런 전쟁들이 먼저 이렇게 막 치러지고 세계를 위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가 쌓아오고 있다는 그런 문명, 문화, 뭐 그런 교육 그런 것의 참담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세상은 기술이 앞으로 점점 더 발달해 갈수록 점점 더 영적으로는 어두운 모습을 갖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불렀던 복음송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아시는 분? 윙크를 한 번. 87년도에 유행한 노래인데 한 두 분 아시는 것 같네요.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그게 그때로부터 막 30년이 막 지나오는데 점점 더 그렇게 죄악의 물결이 더 깊어지고 짙어지고 세지고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범죄도 점점 더 치밀해지고 조직적이고 이제는 아예 합법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죄를 저지른다는 말은 죄를 더 이상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서 3분의 2 이상의 힘으로 죄였던 것을 죄가 아니기로 결정하기만 하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공동체 이름으로 죄를 계속하여 저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죄가 아니라 이것은 죄가 아니라 오히려 문화체험이다 이렇게 인식을 전환시켜버리면 대낮에 서울시청 앞에서도 아주 음란한 동성애 축제를 당당하게 우리나라의 문화다 이러면서 떳떳하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소수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동성애자들이 굉장히 그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니까 군대 내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을 금지하자. 그래서 요즘에 그 모든 어쏘리티를 다 파괴하고 해체하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들의 슬로건은 그것입니다. 금지된 모든 것을 다 금지하라.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을 다 해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하라 하지 말란 말을 누가 제일 많이 하고 있죠?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라. 이런 걸 해라.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한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를 해체해버리면 우리한테 뭐 해라 하지 말아라 말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걸 들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내가 신이니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아 숭배거든요. 결국 그 우상 앞에 내가 복종하고 그 우상 앞에 내가 막 겸손하게 그게 아니고 결국 그 우상 앞에 내가 빌므로써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는 자아 숭배입니다. 자아 숭배는 에덴 동산에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될 것이다 할 때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기서부터 인간론은 죄론으로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참 인권이라는 이 용어로 참 이 시대를 참 이렇게 휘두르고 있는데 인권이라는 주제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서 어두움을 점점 더 가속화시키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이미 격랑 속에 휩싸여 버렸는 것 같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을 거부하고 아주 무시하고 또 그렇게 하는 그런 지역마다 교회가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유럽 재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곳이거든요. 장로교의 본산, 영국과 스코틀랜드 그곳이 지금 크리스천보다 지금도 이미 뭐 무슬림들이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당대에 역전되는 걸 볼 것 같습니다. 영적 무지와 암흑이 아주 영적인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를 폈어요. 창세기 첫 장, 첫 구절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해마다 보았을 텐데 시도 때도 없이 보았었던 창세기 1장을 다시 펴서 보는데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에 천지가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장, 첫 문장을 보시면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은 앞으로 1장, 2장 동안 창조할 그 창조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해 주는 그런 한 문장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창세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첫 문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은 사실적인 기록이고 설교적인 선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1, 2장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기록을 요약 문장으로 두 갈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형편이 어떠했는지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1장 2절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모습, 이것이 찰나였는지 꽤 오랜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 이 긴장, 또 이런 세팅 가운데서 창조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창세기에는 이 장면에서 왜 혼돈이 있었는지, 왜 공허함이 있는지, 왜 흑암이 깊음에 있다고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 약속의 땅을 제시하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고 계신 그 스토리, 그 출애굽 직전에 그런 창조와 구원의 그 스토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뭐 에스겔서나 여러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뭐 하여튼 좀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인 세력의 도전이 있었고 그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 흑암이라는 이 단어로 보아서 창조의 배경이 암울하고 좀 어두운 세팅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혼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어둠과 혼돈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빛은 어둠을 즉시 물러가게 했을 것입니다. 이 빛은 빛 에너지인 동시에 영적인 빛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모든 창조의 사역은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고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시는 그런 창조의 그런 작업들이 진행됩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의 그 노예로서 흑암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영광의 그 빽빽한 영광의 구름 안에 정말 불이 막 일어나고 있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막 위에 임재한 그 쉐키나의 영광의 구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도 빛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의 시작인데 그 시작은 흑암 가운데 빛이 비추었던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읽다가 빛이라는 단어를 발견하면 즉각 우리는 이것은 구원의 빛이다, 이것은 영광의 빛이다, 하나님의 빛이다 이렇게 그렇게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어젯밤에 성경책을 막 이렇게 이것저것들 보는데 성경의 빛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도 뭐 몇 줄을 시리즈로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고 빛 그 자체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4절에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이 어둠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않고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요한인 세례 요한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막 몰려오니까 나는 그 빛이 아니고 나는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내가 증거하는 방식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빛을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광, 넓을 광자, 소리, 소리 율자, 그래서 광율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는 광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세례요한과 같은 마음으로 그 빛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겠다. 광야에서 그 정말 모래사막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곳에 교회를 반드시 세우는 일에 섬김을 드리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잊지 않고 기도하고 동역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펼쳐지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3장 2절에 보시면 그가 밤에 예수에게 와서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가 밤에 예수에게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왔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는 여러분이 아는 최고의 그냥 엄친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아는 엄마 친구 아들 중에 최고예요. 그냥 우리 아들 키워가지고 제일 잘 나가면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고 엄친아 중에 엄친아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시골 젊은 청년 랍비에게 찾아갈 때 대낮에 막 사람 막 대동하고 하기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밤에 은밀하게 몰래 찾아가서 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전반적으로 보면요, 요한이 1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요한은 빛과 어둠이라는 이 상징을 가지고 영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터치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라는 그 의미가 실제로 밤에도 왔겠고 니고데모도 밤에 가려는 의도도 있었겠으나 그것을 굳이 요한이 밤에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니고데모가 당대 최고의 지성일지 모르겠지만 아직 어둠 가운데 있다, 영적으로는 무지하다, 거듭남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뭔지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니고데모가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이 3장에 표현해주면서 또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가장 한 절로 우리가 잘라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온다고 하죠. 그 복음 중에 복음이 니고데모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하게 요한이 여겼던 그 니고데모가 여러분이 요한이라면 한 번 더 기록하지 않겠어요? 가장 아주 중요한 장면에 다시 한 번 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된 다음에 요한은 잊지 않고 이 니고데모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방식을 한번 확인해보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밤에, 밤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일찍이 그 옛날에 3년 전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다가 지금 십자가에서 가장 처참한 그 사형틀에서 죽게 된 그때에 아무도 그 앞에 나서고 내가 이분의 제자이다라고 나서기가 어려운 그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주시면 그를 향품으로 잘 이렇게 장사하고 또 새무덤에 장사하겠다 이렇게 자신을 완전히 노출하고 있잖아요. 이건 더 이상 숨어있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밤에 있지 않은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나온 니고데모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하여 3장 16절 이 말씀이 선포되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예쁜 세상이 아니에요. 말 잘 듣는 세상이 아니에요. 의로운 세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인 세상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잘나서 예뻐서 의로워서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십자가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달리시는 그런 참으로 정말 그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One and only son,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아픔으로 아들을 죽음 가운데 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길 외에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 외에는 우리의 그 정죄와 우리의 그 파멸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 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패스오버 되는 거예요. 유월하는 거죠. 이것이 그 출애굽의 밤에 있었던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예표이고 이것이 실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온갖 추악한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지워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공급합니다. 천국에 합당한 의의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역할과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사실 이 십자가 이 사건 때문에 뭐 최근에도 신학적으로 어떤 논쟁이 있는데 믿음으로 얻은 칭의 때문에 그 justification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냐 아니면 선한 행실로 성화를 이루어야 구원이 확보되느냐 이런 논쟁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배운 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신칭이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선한 행실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좀 논리적이며 또 실제적인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선한 행실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절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막 말하고 있으면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예? 선한 행실은 구원과 절대 상관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다니시겠어요? 아니면 주일날 이 플랜카드 아니 뭐 하나 걸고 선한 행실은 구원과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서 계셔보시겠어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확실한데 선한 행실은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개혁신학적으로 바른 대답은 칭의는 성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것이 선한 행실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오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고 체질이 바뀐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해 보시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인데 이것의 실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의 빛을 비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을 체험한 사람은 마땅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 빛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더 이상 어두움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자들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그 빛을 받아 반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교회는 점점 더 위기를 겪게 될 것입니다.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참다운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그 많은 심판들을 보면서 심판이 내한테 떨어질까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 계시록은 심판이 네한테 떨어진다라고 알려주기 위한 책이 아니라 전투하고 정말 영적으로 전투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며 죽음의 위기 가운데 처한 그 백성들에게 천국의 그 천상에 승리한 그 나라, 그 백성들이 바로 지금 전투하고 있는 백성들과 영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계시록은 1장 먼저 아시죠? 2장, 3장 아시죠? 일곱 교회 지난 다음에 4장, 5장 거기 핵심이에요. 천상에서 뭐 예배 드리는 장면이 막 나오잖아. 비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그게 지금 천상 교회뿐 아니라 지금 전투하고 지금 지질이 우상처럼 정말 이렇게 막 스트럭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은 그 천상에서 어린 양께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이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그래서 계시록은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두렵게 하라는 것은, 두렵게 만드는 것은 사탄이 변개시키고 장난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한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이후에 나오는 그 구절 속에 빛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기 때문에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대림절이잖아요. 대강절, 주현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절기가 예수님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의 빛을 찾다가 이 본문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설교 제목은 다소 거창합니다. 구원의 목적 이렇게 잡았는데 한 번의 설교로 끝날 문제는 아니죠. 평생 우리가 붙잡아야 될 주제가 될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반복해야 될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 크리스마스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이 어둠과 빛에 상반된 이미지가 아주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첫 창조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이미지도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신 것임을 아주 여러 번 말하고 있어요. 가장 유명하고 중요한 것 하나만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암송도 하실 텐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것은 빛의 자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빛의 자녀로 사는 모습이 광율의 모습인 거죠. 네, 그렇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은 이 구원이 개인적인 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그렇게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그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자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빛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등불을 켜고 아궁이에 불을 떼고 연기가 올라가고 그러면 산 위에 있는 그 동네가 밑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청교도들이 주장했던 언덕 위의 도시, 언덕 위의 그런 도시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이 좀 회복되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가 세상 가운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언덕 위의 도시입니다. 숨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나가야 하고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행실로 세상 구석구석에 낮아지고 스며들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념하는 계절에 주님이 오신 이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나아가 그 생명의 빛을 증가하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영광의 거룩한 빛을 다시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는 이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